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바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후서는 후반부가 몇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교회와 성도가 받은 은혜,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그들을 쫓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후반부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지러운 일들이 있는 이런 좋지 못한 현실 속에서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모두 세부적으로 세 가지 권면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마음과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오늘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질문을 하죠.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또 선포하셨던 대로 온 세상이 불로 심판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미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는 게 맞겠죠? 아니면 어떤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개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단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미래 이 종말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도 담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했어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느 날 물어온다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왜 묻는 거죠?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묻는 거죠. 안 해도 구원은 받아? 그럼 11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질문을 한다고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오면 구원이 박탈당하나요? 아니 뭐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천국 갈로 미지옥 가는 건 아니지. 그럼 저 주일 예배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빼다 보면 결국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죠. 묻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럼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흡사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술이나 담배 먹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거나 이러면 엄마 나 집에서 쫓아내거나 엄마와 나의 이 모자지간을 관계를 끊을 거야? 아니 네가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모자지간을 끊는 건 아니지. 그건 나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너랑 나랑 관계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야. 아 그러면 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나서는 가서 술 담배를 하는 나쁜 짓을 하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저 가끔 묻는다고요. 아빠 이 책을 안 읽으면 학교 가서 유급을 당하나? 아니지. 그 책을 안 읽는다고 유급당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기쁜 마음으로 안 해야 되겠다. 이곳은 책도 안 읽고 그냥 펑펑이 논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넌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돼지로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게 마땅한 것이냐. 이거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하는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1절 중간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명령이 굉장히 이 권면이 좀 약해 보여요. 그냥 사모하라 이렇게만 표현을 했잖아요. 사모하라.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그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해서, 약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건 뭐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뜻의 권면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을 사모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시간을 바라볼 때 언제를 바라보냐면 지금 당장 오늘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날은 오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벌써 그날이 왔겠지. 아직도 그날이 안 오고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옆으로 치워버린 그날을 너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내가 정한 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심판도,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 이유를 설명하죠. 12절 중간에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말한 하늘과 땅이 다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은 어떠하냐면 이 하늘과 땅이 다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반면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의 때,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소를 바라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는 하늘과 땅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반면 그날에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이 땅, 이 세상 이걸 기준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줘야 될 장차, 미래,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 한편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무가치한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볼 두 번째 권면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뭐 아니면 도라고 천국을 바라고 살라 그러면 이 땅을 완전히 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은 이 땅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그거에 합당한 정도의 가치만 부여하고 살라. 그리고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권면했던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볼 때에 이 권면을 이 교회 성도들이 몰랐느냐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은 사라질 것이다.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면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지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준 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사는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죠. 근데 사실 비슷한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밥을 먹어야 되고요. 화장실에 가야 되고요. 불편하면 힘들어하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슬퍼하고 모든 점에서 참 비슷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것보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완전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바로 그날 주님의 때를 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가장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솔직하게만 돌아보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 나는 제일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제일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자식입니다. 제일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여하튼 오늘 당장 내가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가장 소망이 있게 만들고 무엇이 가장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저 밥벌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혹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만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성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찬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